육체파 아닙니다.
낭만파 아닙니다.
배우만 파고파고 파고파고 또 파는
빌리진
김현민의
배우파.
아,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네.
하고 생각 막 인사 먼저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빌리진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한테 네.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제안이요?
배우파 할 때 화음 한번 넣어볼까요?
저희 될까요? 그게?
한번 해볼래요?
배우 파 화음 어떻게 넣죠?
배우 도미솔
그럼 뭘 해요
장조로.
제가?
한번 해봐요.
배우파 이렇게 해요?
배우파 해봐요.
배우파
아 너무 어렵다.
배우파
배우파 이렇게 할게요 저는.
배우파
배우파 이렇게.
연습하고서 지금 해야 되는 네, 건데 지금
진짜? 하나 둘 셋
배우파.
근데 이거 제 어정쩡한 음을
진짜
잡았다.
어정쩡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연습해서 네. 죄송해요 저희가 갑자기 해가지고
너무 어정쩡한 음을 잡았네.
들으시는데 진짜 거슬리셨을 것 네. 같네요.
아 마마무한테 한수 배워야겠어요.
마마무 네 노래자랑 네.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네. 여튼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연말인데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다들.
네, 다들
연말에.
뭐 하고 지내시려나.
근데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늘 연말이라서 뭐 있다 보면은 어느새 해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26일 와,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이네요.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사실 뭐 해가 네. 바뀌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너무 반복적인 일이긴 하죠.
그냥 주가 네. 바뀌고 네. 하루가 바뀌는 게 더 크긴
네.
한데
내년에는 뭘 먹고 살려나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네. 어쨌든 뭐 2017년이 다가오고 있고 네. 정말 뭐 매해 그러잖아요. 올해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는
올해는 진짜 다사다난했죠.
정말 빼먹지 네. 않고도 매번 네. 하는 얘기인데 올해는 정말 모두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인바이러먼트가 정말
인바이러먼트
네 정말 네. 다사다난했고 이곳의 애트모스피어가 정말 빡셌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얘기 안 했는데 그 전에 액터파 어워즈, 에이피 어워즈 했었잖아요. 그래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많아서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해외 배우 뽑았던 네. 백인의 사랑 안도 사쿠라를 뽑고 가장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근데 저 맨날 그래요. 저 이 방송 다시 들었거든요.
네.
근데 들으면서도 또 그랬어요. 아 맞다. 백인의 사랑 봐야지. 뭐 봐야지 이러다가
또 까먹었어요?
아니요. 까먹지 않고 이게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영화를 본다는 거 굉장히 많은 공력이 드는
네,
일이구나.
네. 엄청 에너지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밥도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 항상.
그리고 네. 그냥 가끔 그러잖아요. 아 너무 바쁘니까 모바일로라도 봐야겠다 하고다가 전화가 막 오고 이러면은 영화 그 영화 막 싫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는 영화를 보는 건 진짜 완전하게 나한테 몇 시간을 주는 일이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여운도 느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유다 베스트님, 네. 우리 단골
네 단골님 중에 한 단골님. 분이십니다.
단골님. 네. 저도 빌리진님처럼 보지 못했던 영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백엔의 사랑은 정말 꼭꼭 챙겨봐야겠다 싶어서 다이어리에도 적어놨어요. AP 어워즈 완결됐으니 다시 한번 연달아 들어보고 저도 저만의 2016 어워즈 만들어봐야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 충고 드리고 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충고라기보단 조언인데
네.
우리 이맘때쯤에 꼭 다이어리에 적어놓으면 다이어리 바꾸거든요. 그래서 한참 찾게 되면 지난 다이어리에 써놨더라고요.
문신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리를 네. 그 잘 이렇게 필사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연결되도록?
네, 16년 12월과 네.
그 뭐라 하지?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디졸브가 아니라 뭔데?
오버랩되듯이.
네, 그렇게 그래서 해드려야. 뭐
12월의 네. 기억들이 늘 언젠가 사라져 있어요. 2017년도
그래서
다이어리에.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 안 쓰잖아요.
아, 네. 네.
드림스카이 8182님.
아, 네. 소영님 안녕하세요. 네.
올해 본 일본 영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중 하나가 백엔의 사랑이라 너무 반가웠던 거 있죠. 오,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그동안 작품에서 봐온 안도 사쿠라 배우의 느낌과 실제의 느낌이 너무 달라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어요. 그 우리 빌리진이 뽑았던 해외 배우는
네, 톰 행크스였죠. 네,
네 톰 행크스였죠.
설리 오빠.
네. 요거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떤 거를
요거
읽을까요?
요거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네. RASHAYAAA 설리도 좋았지만 저는 톰 행크스 하면 터미널을 빼놓을 수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터미널 정말 연말에 보기 좋은 영화죠.
그렇죠. 어디 네. 가고 싶고 막.
터미널이 주는 어떤 그
앤모스피어?
그 네. 에어포트 앤모스피어가 있는데 네. 여기가 마치 그 뭐랄까요? 헤이트풀 에잇이랑 정 반대의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 음침함의 공간이 헤이트풀 에잇이면 공항, 이 터미널에 나오는 공항은 갇혀있는 사람들의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아, 근데 헤이트풀 에잇 하니까 또 보고 싶다. 네. 1월에 봤었는데.
진짜 무서운 그 공간을 배경하는 네. 영화 저는 두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편이 헤이트풀 에잇이고 또 한 편이 아, 그 영화 저기 미스트인가요?
공포? 아, 네. 네. 약간
근데 너무 무서운 영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두 편은 네. 너무너무 무서운 그렇죠? 영화들이어서
그거 하니까 눈먼자들의 도시도 생각나고
근데 터미널은 정말 따뜻해요. 저 연말에 비카인드 리와인드랑 같이
아, 자주 오랜만에 보는, 듣는 그런 영화 제목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어떤 낙천적인 합창? 중창 같은 느낌 있는 영화들이어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네. 네. SGMUN0324님 제복이 참 멋진 배우 까만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 이분 참 되게 테이스트가 독특하신 것 같아요.
까만 하트
까만 하트 잘 안 쓰시는데 블랙 하트를 쓰셨어요.
블랙 하트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블랙 하트를 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젤리 먹다가 소리 너무 나가지고 듣고 깜짝 놀라서 인스타에 죄송하다고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다정하게 배고프면 어쩔 수 없죠라고 많이 먹으라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가로 안에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리 먹었습니다.
네, 저희 네. 미리 먹었고요. 약간 기운이 좀 있어 보이죠? 지난번
네,
방송보다는.
빵빵하게 먹었습니다.
네, 너무 네. 갑자기 근데 졸리기 시작해요. 먹었더니.
안 돼요. 네. 아, 제가 연말 특집으로 음주 방송하자고 했는데 빌리진이 그럼 졸린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저 요새 늙었나 봐요. 술 먹으면 졸립더라고요. 아니면 울거나.
되게 그렇네요. 되게
제가 졸거나 울면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것대로
지난번에 제가, 라라랜드에 이어서
제가 2016년 최고의 영화로 뽑는 2017년을 활짝 열어줄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네, 돌아왔습니다. I, Daniel Blake, Lively.
그쵸. 네? 네? 뭐요?
아, 그 영화사 진진에 네. 정태현 팀장님께서 그 영화를 이제 배급하시는, 그 진진에서 배급하는데, 그 시민 뭐 영상 있었어요. 시민 선언 영상 같은 걸. 그래서 그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식 때 시민 선언 영상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빌리진도 했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 서독재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뛰어다니다가 너무 바빠서, 아, 팀장님,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라고 저는 무슨 네이버 이제, 인디극장 영상 따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해준다며? 라고 하길래 그냥 저는 그러면 나 다니엘 브레이크는 오늘 너무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나 다니엘 브레이크 라이블리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아 블레이크 라이블리 그러면서, 나 또 무슨 말인가 했네.
그래서 가십걸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쵸, 가십걸 참 좋아했는데
네 너무 좋아하죠. XOXO Previously on Gossip Girl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최근에 어떤 영화에
언더워터에
나왔었죠.
언더워터
말고요.
네.
아 거기 나왔죠. 카페 소사이어티.
아,
네 거기에도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 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네. 제가 빌리진이랑 그 빌리진 동업자랑 송 씨.
네 요새 송 대표님 진짜 힘들어요.
네, 우리 송 씨랑 셋이서 송 대표님
버스데이
파티 하면서 이제 본 영화인데 제가 사실은 너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영화를 보자마자 거의 초반부터 그래서 근데 조금 면이 안 살 것 같아서 막 안 보는 척 하려고 안 우는 척 하려고 막 괜히 막 얼굴 가리고
안 보는 척 하려고 진짜 웃기네요.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콧물 닦는 척 하면서 막 되게 참았다가 못 참고 계속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그렇게 울리는 영화면 힘들어서 보기 싫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울리는 영화가 절대 아니다.
정말 그렇게 울리는 영화가 아니죠.
네. 근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디까지 인간을 비참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그때 같이 봤다고 했잖아요. 라라랜드 2차를. 그러니까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낮에 보고 라라랜드를 밤에 봤는데 딱 보고 나온 순간에 아 이런 게 영화를 통해서 뭐 배웠다고 하기 좀 웃기지만 느껴지는 균형 같은 건가 보다 살면서
네.
그러니까 라라랜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꿈과 환상이랑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과
움직임
네.
같은 게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 너무
그쵸?
크게 전해져 와서 저는 오히려 되게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은 느낌이었어요.
두 개를
그날이.
하러 보니까
그래서 너무 그날 와, 연말에 이 영화를 하루에 보게 된거 되게 기쁜 일이다라는
네.
생각을 내내 했던 것
그쵸.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라라랜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연말에 추천해달라고 할때그두 개를 동시에 추천을 드려요.
같이
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요.
네. 그쵸. 그리고 저는 켄로치 감독의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어른의 영화다.
정말, 그러니까 정말
네.
30살 감독이 만든 영화와
네.
80살이 가까운 감독이 만든 영화랑은
일단 바라보는 뷰 자체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니까
진짜
각자 할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둘다할수 있는 상황 안에서
최선을
최선을 다한
다하는
결과물을 보는
네.
게 되게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저는 영화의 위대함에 놀라는 게뭐 9천 원, 만 원으로 내이 경험을 샀다는 게
좀 근데 정말 영화값
네.
올려야 되는데 티켓값.
저도 그렇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티켓값이 안 올라가가지고.
네.
근데 그런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3D로 보는 영화? 뭐 아니면 뭐 사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장치적인 것들의 가치에만 돈을 더 지불하고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볼거리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극장
네,
요금의 차등을 보면서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너무 그거 너무 되게 없어 보이는 행위 아닌가?
네, 그리고 뭐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 좋아하신 관객분들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티켓값 올리기 전에는 그 제작비 사실 제작비도 물가에 상승한
그쵸.
만큼 올라야 되는데 그 옛날에 30억 정도로 찍을 수 있었던 영화들 이제 더 사실 더 들여야지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또 BEP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티켓값도 같이 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뭐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니까 뭐.
아,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해도 되죠.
그러니까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사랑해 주시는 많은 관객분들
네.
계신데 그분들이 가시는 극장들에서는 팝콘을 팔지 않습니다. 근데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매점 수익이 얼마나 크냐면 거의 40%에
맞아요.
육박한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팔지 않는 공간에서 정말 영화 티켓으로만 그 승부를 봐야 되는 영화들은
네.
또한 번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봉하는 모든 독립예술영화들은 정말 상업영화에 비하면 턱이 없을 정도로 수익을
네.
내지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 뺨 맞고 오른쪽 뺨 맞고 이마도 맞고 턱도 맞는 꼴이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시네 21에서 독립영화 감독님들이 인터뷰한 거를 찬찬히 읽어봤는데, 비단 이런 영화 자체의 수익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생존,
그쵸.
네, 생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좋은 영화를 만날 수 있을 텐데라는 걱정이 또 앞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해요. 왜 저는 막 그런 인터뷰 같은 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왜 독립영화는 가난하고 독하고 못되고 뭐
빠치구나.
그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다. 관객들이 그런 영화를 불편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더 이렇게 산책 같은 영화들 편안하게 볼수 있는 영화들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독립영화라는 생태계 안에 좀더 이렇게 몸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솔직한 모습이었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맞아요.
가난할 수밖에
네.
없고, 독할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감독이 무슨 별세계 사람도 아니고
그쵸.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사실 영화로 만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따로 떼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예.
생각을 되게 하니까는, 그냥, 우리 모두가 전체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이건 되게 힘든 일이겠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극장 쪽이나 제작 주체에서 상영료 올리자고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
이거는, 저렴한 취미 활동이나 값싼 오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관객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동의가 된다면 저는, 3D 영화,
네.
마블의 3D 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이를테면 나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예술 영화를 볼 때에도 그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관객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 중에 무비위크라는 영화 주간지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1,000원 정말 싸잖아요.
그쵸.
근데 두 배로 올렸잖아요. 가격 저항감이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솔직히 1,000원으로 100개 파는 것보다 2,000원으로 30개 파는 게더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많이 팔린다고 즐겁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네.
네. 어쨌든 관객들이 늘 영화라는 무대의 마지막 그 파이널리스트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은 모아서 크게 들려주시면 어깨라는 단단해 보이는 견고한 이 공간도 충분히 균열이 생기고 그 좋은 네. 균열을 통해서 새로운 더 좋은 성이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이유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양한 삶의 입장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내 것밖에 못 봤다면 이제는 옆 사람 거 보이고 그 다음에는 더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실 다니엘 블랙 할아버지도 그런 거죠. 자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어리고 힘들어 보이는 젊은 싱글맘한테 마음이 간 거죠. 근데 그래서 그녀를 돕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너무 차갑잖아요. 근데 가끔 친절한 사람들이 영화에서 뜨문뜨문 등장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무료 급식소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가 거의 오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볼 때와 같은 감정이랑 비슷했어요. 조금만 더 손 내밀어주고 조금만 친절하면 좋을 텐데.
저는 네.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친절한 순간들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 블레이크 할아버지도 그렇고 네. 그 싱글맘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극중 이름이. 그 친구도 그렇고 네. 영화 속에 모든 사람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어떤 순간 자신의 친절한 것들을 꺼내 보이거든요. 상대를 향해서 그쵸. 모두가 네. 그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옆집에 사는 되게 귀찮아 보이는 총각까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뭐 별스럽지 않은 것들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라는 네. 거를 영화에서 내내 네. 툭툭 꺼내서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요새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의 힘듦 안으로 너무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이란 게 내 힘든 게 먼저 눈에 보이고 내 고통이라든지 고됨이 너무 내 등에 그리고 내 앞에 걸려져 있으니까 남들의 것은 내 것보다 가볍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산다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매일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어떤 순간이 힘들고 어떤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는 건데 되게 그러니까 너무 약간 잠수해 있던 상태에서 누가 그냥 툭 위로 올려준 느낌이었어요.
그게 제가 옛날에 혼자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누구는 특별히 힘이 남아서 호의가 남아돌아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남는 것들로 그쵸. 서로 돌아가면서 연명해 가고 있는 게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질량 보존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삶에서 무슨 가치가 있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또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내게 남은 어떤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쓰겠다. 그리고 방금 빌리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문제에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자기밖에 안
끝도
보이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정말 깊은 늪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싱글맘처럼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되게 좋았던 장면들이 저는 그 블레이크라는 사람을 슈퍼히어로처럼 안 그려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싱글맘이 네. 이렇게 자기가 먹지 않을 먹어야 될 음식을 블레이크한테 건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 그 장면에 너무 네.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네, 네. 그리고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자꾸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 좋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든 문을 열고 나오고 그 옆집 총각한테 잔소리를 퍼붓고
네.
다시 그분을 열고 들어가고 네. 문을 열고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네. 너무 깊이 꽂혀버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이크가 한 번은 이제 문을 안 열 때가 있죠. 어떤 순간에는. 근데 그때가 본인 스스로의 힘듦 때문에 잠수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싱글맘이 삶의 희망을 버린 것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자기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 사실 깊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또 그 엄마의 딸인 데이지가 들어와서 그쵸.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결국은 나와서 다시 포옹을 할 때 저는 이 영화가 진짜 뜨거운 포옹 같은 영화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울린다라는 게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가끔 이렇게 되게 무뚝뚝한 시골 할아버지들 뭐 특히 뭐 외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들 시골에 방학에 뭐 내려가고 이러면 너무 무뚝뚝한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예뻐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 가끔 할아버지가 나 할아버지 외갓집 왔는데 나 신경도 안 써주고 할아버지 늦게 들어오고 맨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제일 좋아하는 태극당 빵 같은 거 사와서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
네, 그래서 그 데이지 방에다가 처음에 방에 생긴 걸 축하한다면서 나무 모기를 달아주었던 그런 장면들에서 저는 되게 왈칵왈칵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데도 되게 깊은 감정을 뒤흔드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현민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관객들이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투박한 어떤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
되게 위로받고 싶었나 봐요.
눈길 하나. 그러니까 정말 양사이드 위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막 썼었어요. 그 SNS에다가 아침마다 나다니엘 브레이크를 보고 밤마다 라라랜드를 보면 내 삶의 균형이 얼마나 아름답게 맞춰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아까 그 영화사 진진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영화사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침에 조조로서 싼데.
왜 우리 걸 아침에 많이 먹나?
아침에 조조로서 싼데.
역시 대단들 하십니다.
아, 업계라는 게 네, 생각이 무섭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 다니엘 블레이크를 연기한 데이브 존스. 원래 코미디언이래요.
네.
그래서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영화는 처음이에요.
와우.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뭐 미니 시리즈나 TV 시리즈는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그걸 보고.
근데 정말 놀라요.
캐스팅을 했다고 해요.
켄로치라는 감독의 영화 속의 배우들은 늘 그렇게
그쵸.
캐릭터로 기억이 되는데 심지어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배우죠. 길리안 머피 같은 배우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앞으로 뚫고 나오는 얼굴마저도 매끈하게 캐릭터 안으로 감추는 느낌이었어요.
그 킬리안 머피가 아일랜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켄노치 감독은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서 캐스팅할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캐릭터가 아일랜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비전문 배우를 캐스팅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정극을 그렇게 딱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데이브 존스를 썼고 그 여자 싱글맘 역할을 했던 헤일리 스콰이어는 드라마 스쿨에 다니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물론 필모는 있긴 있어요. 이 배우는. 하지만 그렇게 이렇다 할 필모가
맞아요.
있는 사람은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모르는 영화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 배우를 만났는데 감독이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고 바로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되게 밀라 쿠니스와 헬레나 보넨 카터를 합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이 자꾸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아직 꿈을 다 못 펼친 싱글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배우 여기서 조금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네.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라라랜드랑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국내에서도 리메이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라라랜드. 라라랜드 할 수 있을까요?
라라랜드 솔직히 라라랜드는 영화로 리메이크가 아니라 저는 라라랜드 뮤지컬로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 무대에 올라간
무대에 올라가서 재현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그거를 공기를? 만약에 해낸다고 하면은 가끔 이제 뭐 라이온킹이나 이런 작품들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정말로 라라랜드를 잘 만들잖아요. 뮤지컬로 진짜 장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브로드웨이 가서 보고 싶은 환상이기도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리우드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다니엘 블레이크는 국내에서 되게 좋은 배우들이 리메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한국에서 현지화시킬 수 있는 얘기라고
그쵸?
보거든요.
그냥 뭐 사실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한국에도
지난주에 잠깐 우리 AP어워즈 때 얘기했는데 철원기행의 문창길 선생님과 이상희가 이상희 배우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우리 강민주 배우 나오면 되겠네요. 강민준.
아, 그러니까요.
강민준 배우가 그 아들로 나오면 되겠네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굳이 현지화가 아니어도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으니까 리메이크가 그쵸. 아니더라도 이런 톤의 영화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켄로치 감독이 시나리오를 배우들한테 주지 않고 이분도 쪽대본 형식으로 현장에서 그때그때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배우들도 이제 주연급 빼면은 거의 다 이제 일반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료 급식소라던가 뭐 이런 데 관공서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전문 배우인데 이제 그때그때 이제 그날 해야 될 역할을 설명하면서 주신대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말 같아요. 이 영화한테는 배우들한테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
아,
너무 뭔가 쑥 갑자기
네.
폭 치는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문적이지 않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도 이런 걸 받아들여서 연기를 할수 있을까 싶은데 누구나 풍부한 상상력과 이해력만 있으면 할수 있는 연기라는 거죠, 이 감독은. 그래서 뭐 킬리안 머피 같은 경우도 그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전체 시나리오를 보지 않고 그 대신 쪽대본을 준 대신 영화 속 시간의 경과를 똑같이 따라가는 촬영은 한대요. 시간을 뒤섞어 버리면은 감정이 깨지니까. 그래서 킬리안 머피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냥 정말 영화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돼서 캐릭터와 감정을 완전히 일치되는 경험을 했대요.
마치 그 홍상수 감독 영화에 나오는
네,
김주혁
그쵸.
배우가 처음 경험했던 얘기랑 되게
에에에.
비슷하게도
되게
들리네요.
비슷하죠, 사실. 많이
그니까요.
떠올랐었어요, 홍상수 감독님이 이거 들으면서.
근데 어떻게
그래서,
보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그 다미의 다차 감독과 켄로치 감독 중간 정도인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꿈과 사랑, 현실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희한한 지점에서 만나는 3차선 도로 같은. 아마
네.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영화일 텐데, 홍상수
네.
감독의 영화들이.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비전문 배우를 기용하진
그쵸.
않잖아요. 홍 감독님은 훈련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라라랜드에 나오는 연기와 꿈, 예술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실제 생활을 연기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묘하게 중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켄로치 감독이 매번 새로운 배우를 찾고 이런 식으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를 발굴하고 또 비전문 연기자들을 찾을 때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매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이죠. 잘 맞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은 근데 늘 있대요.
그러니까 켄로치 영화는 늘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과 인물을 발견하는 영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영화를
늘
만드는.
기적적으로 늘 발견된다는 거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왜냐하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켄로치 감독의 영화가 푸르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같은.
푸른 정신과 영혼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좌파 감독이라고 켄로치 감독을 얘기하고 설리를 만들었던 우리
클린트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이스트우드.
우파 감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정치의 색깔이라는 것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좋은 좌파 그리고 필요한 우파 뭐 이런 느낌들의 정말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리 해서 이것이 상업 영화든 무슨 작가 영화든 간에 감독의 뷰와 가치관과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는 게 영화라서 점점 저는 더 감독의 이제 어린 시절이라든가
그쵸.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영화만 딱 떼놓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가끔 무슨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들 보면 감독 연기 연출이 좋았으니까 뭐 배우 연기가 좋았으니까
사실
영상미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쵸? 되게
말도 안
웃기는
돼요.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되는데 무슨 거미줄처럼 근데 모두가 좋아해 좋은 영화거든요, 사실. 어느 한 부분이 빠졌을 때 배우만 좋아서 좋은 영화 될 리가 없고요.
그쵸. 그 저도 해야 하니까 하고 있긴 한데 그 분야별 점수 매기는 걸 솔직히 배우 연기가 안 좋았으면 감독 연출이 안 좋았던 뜻이죠.
맞아요.
뭐 배우가 잘했는데 연출이 안 좋은 영화가 세상에 어딨어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감독 연출도 너무 안 좋고 배우 연기도 너무 안 좋은데 영상미만 높은 영화들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쵸.
거거든요,
말이 안 되고
사실.
이런 평 많이 쓰잖아요. 뭐 다른 건다 별론데 배우의 호연이 살렸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정말 그 영화라는 게늘 느끼는 건데 뭐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런 작업이어서 굉장히 정말 복잡 다단하고 그리고 다양한 무슨 몇백 겹의 패스트리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처럼 구분도 못하죠 사실은
그쵸. 하나가
밀푀유
돼버리죠.
같은 것처럼 그게 이렇게 한 입에 들어왔을 때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영화도 딱 봤을 때 좋다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구분해내는 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무의미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점수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좋은 영화야. 나한테는 그냥 그냥 별로인 영화만 있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맞아요. 네. 아니 나한테 좋은 영화, 별로인 영화, 싫은 영화 이렇게 세 네, 단계가
그
있죠.
그 정도로 네, 생각하지 네. 뭐 우리가 여기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 케노치 감독의 정말 놀라운 작품이에요. 아마 보시면은 느끼시게 네. 되실 거고 케노치 감독 작품들을 여러 번 보셨던 관객들은 힘드시지 않으실 텐데 이 감독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관객분들은 너무 초반부가 덤덤하고 건조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후반부가 너무 예상 밖으로 가슴 아프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가슴 아프지 않고 오히려 희망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충분히 밝은 네. 영화로도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케노치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은 20분만 참으시면 정말 강력한 엔딩을 네. 만나실 수가 있고요.
강력한 캐릭터예요. 다니엘 블레이크.
이 영화는 정말 로키 같은 네. 정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 영화를 보고 목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쓸모가 있다니.
네. 네. 한 네. 명은 탭댄스를 배우고 싶어하고 네. 한 명은 목수가 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감정들을 네. 정해준 영화고
네, 너무 아직 감사해요.
네, 연말 네. 극장가 상영 중이니까는 네. 네, 그 뭐지 라라랜드와 나다니엘 블레이크 잘 챙겨 네. 보시고요. 혹시라도 두 편이 매진이 되면 로로랜드죠. 종 로로랜드.
한국
최초의 게이 코러스의 10주년 공연을
다큐멘터리.
다룬 네. 뮤지컬 라이프 뮤지컬 다큐멘터리 네. 위켄즈도 네. 정말 소수의 극장에서 네. 네, 예술관에서는 사실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정말 엄청난 지금 강펀치를 그렇죠? 날리고 네. 있어서 네, 여러분들
위켄즈 저 봤는데 재밌어요.
네,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고 완성도도 높아요.
네, 그리고 네. 진짜 라라랜드만큼이나 울컥하다는 얘기가 뻥이 아닙니다. 네, 네 울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네.
뭐 라라랜드 7차, 8차까지 찍지 마시고 중간에 로로랜드 한번 찍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로로랜드, 종 로로랜드.
네, 네. 로로랜드 찍고 가시면 네.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잘 파요.